옛날에 해외여행이 전혀 불가능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해 해외 자유화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해외여행이 한때 붐처럼 일어났었습니다. 뭐 가야 될 사람이 가는 거는 괜찮지만 시골에서 돈 모아가지고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단체로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왔습니다. 갔다 와서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뭔지 혹 아시나요? 비싼 돈 들여가지고 갔다 왔으면 많이 보고 많이 얻어와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때 많았던 말이 가보니 별거 없더라. 이 말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요,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공익 광고예요. 공익 광고에 이런 게 나왔어요. 아는 것만큼 보입니다. 알아야 보입니다. 공부하고 가면 더잘 보입니다. 뭐 이런 광고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니까 미리 공부 좀 하고 가란 얘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알고 가서 보면 아, 이게 그거구나. 그래서 더잘 보인다는 거예요. 비싼 돈 주고 가서 아무것도 못 보고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대. 별거 없대. 이러고만 온다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오죽하면 공익 광고. 쉽게 말하면 정부에서 돈 들여가면서 여행 가시기 전에 공부 좀 하고 가세요. 이런 광고까지 다 나왔을까요? 아니, 똑같은 눈인데 왜 누구는 가서 보니까 잘 보고 오고, 누군 가서 별거 없고, 이렇게 되나요? 다른 점이 뭐예요? 수준의 차이입니다. 수준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 눈이 볼줄 아는 눈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거다 보고 와요. 그런데 수준이 거길 미치지 못하면 가도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이 말이 이래 널리 퍼지게 된그 동기는요, 아마 유홍준 씨가 썼던 문화유산 답사기 그 책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재밌는 것은 그 여행을 다니는 분이 이 책을 보고 이 책에 기록된 대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가서 이 저자에게 했던 많은 질문이, 선생님은 거기 가면 이렇게 많은 것들이 보이고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데, 우리는 가서 보니까 별거 없던데요. 이 질문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유홍준 씨가 그 다음에 책을 쓰면서 어떻게 하면 그게 보이느냐. 유홍준 씨가 답했던 건 이겁니다. 사랑하면 보여요. 관심을 갖고 애착을 가지고 여기에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걸 공부를 하고 그렇게 마음을 쓰면 그게 더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수준을 높이지 않으면 본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내 눈이 따라가지 못하면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린 사물을 눈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이 머리로 보는 거예요. 눈은 단지 센스예요. 수집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뇌로 보내요. 그래서 뇌가 해석해서 그걸 아는 겁니다. 수준이 낮으면 봐도 못 본다는 뜻이죠. 그러면 기억해 두세요. 우린 참 희한하지만 자기 수준대로 보는 거예요. 비슷한 현상이, 뭐 비슷한 건 아닙니다만은 아이들과 부자지간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아버지가 도저히 안 돼갖고 아이한테 매를 들었어요. 왜 때렸을까요? 아니요.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때리면서 흔히 뭐라 그래요? 아들이 물어요. 왜 때려요? 왜 때리죠? 사랑하니까 때린다, 왜? 사랑하면, 사랑한다면서 왜 때려요? 뭐 이게 이제 흔히 오고 갈수 있는 대화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비슷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요. 이게 다너잘 되라고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매를 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아버지의 이 말, 사랑하니까 때린다, 왜? 이 말이나, 이게 다너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다 어른들이 앉아가지고 이것도 모르면 어떡해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는 이거 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사랑한다면서 왜 때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사랑하니까 때린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왜요? 그걸 이해할 만 할 만한 수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요, 엄마나 아빠한테 한 대 맞으면 뭐만 기억하느냐? 맞은 것만 기억해요. 맞은 것만 기억하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왜 맞았는지를 알면 요거는요, 어린아이 수준 아니에요. 벌써 한 단계 올라간 겁니다. 내가 이러다가 맞았지. 맞은 이유를 알면 큰아이예요. 그 정도 되면 잘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엄마가 나 때리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걸 아는 아이가 있을까요? 절대로 없어요. 엄마가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런 잘못했으니까 엄마가 매를 들었어. 그래서 나 아파. 근데 때린 내보다가 엄마가 더 아플 거야. 이거 알면 더 이상 애가 아니에요. 몇 살쯤 되면 이런 걸 아나요? 자기가 시집 장가 가서 애 낳고 난 다음에 애하고 씨름을 해봐야, 아, 엄마 마음이 그거였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지간이나 모자지간에 되는 일도요, 얘가 수준에 따라서 이해하고 기억하는 게 달라요. 때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을 얼마나 이해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걸 보여주셔도 내 수준 이상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게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수준이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신 개념은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 개념 정말 웃겨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무리 하나님을 설명해도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건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도 폭을 더 넓혀서 하나님을 잘 알려 그러면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지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더 넓게 이해를 해가는 겁니다.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왜 이런지, 그게 무슨 뜻인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어린아이 수준에만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참 많아요. 이런 예를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간 배회해요. 이유가 뭐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정탐꾼을 보내봅시다. 정탐꾼이 갔다 왔어요. 너무너무 좋은 땅이긴 한데 우리가 싸워서 이길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들 인도해왔던 모세를 돌로 치려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했더니 모세를 죽여버리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인간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한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거라. 이렇게 해서 광야 40년 헤매고 다니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 광야를 40년 왜 돌아다니게 했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세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 이유는 말하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너희가 하나님에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광야를 배회하고 그때 불순종하던 인간들은 다 죽어야 했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셔요. 2절부터 한번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이게 이제 이유는 이란 말이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시험해 보려고 그래 너희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고생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 저게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납니까 하고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런 대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네가 내 말을 잘 듣나 안 듣나 내가 시험 쳐보느라고 그래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러실 수 있어요.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답일까요? 뒤에 다른 답을 참고해보면 이거는 정확한 정답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정답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가능성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저런 아픔이 많이 닥치기도 하고 어려움이 닥치는데 그게 우리 탓이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우리가 미련하거나 우리가 바보짓을 했거나 욕심을 부렸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하나님 어떻게 해서 제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기도해보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지 정답은요 네가 바보짓을 해서 그렇잖아. 네가 쓸데없는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야 정답일 텐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네가 내 말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알아보려고 내가 그렇게 좀 시험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서 왜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라고 할 때 정답은 이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가 내 말에 순종 잘하나 안 하나 그거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줄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참 묘한 것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시험을 해봐야 아시나는 거죠. 시험 안 해보면 모르시나요? 시험 안 해봐도 이 백성들이 순종 잘할 건지 못할 건지 다 아시잖아, 그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거의 진담이 아니겠구나. 그렇게 짐작이 가는 거예요. 아니 진담을 말하고 싶어도 얘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 얘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별로 깊이가 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아빠 사랑한다 해놓고 왜 때려? 이럴 때요 너무 진담을 말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사랑한다 해놓고 왜 때려? 이러면 뭐라고 답변해요? 괜찮은 답 중에 하나가요 어제까지는 사랑했는데 오늘부터 사랑 안 하기로 했어. 이러면 답 됩니까? 답 돼요. 진심은 아니에요. 그러나 답은 돼요. 왜? 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옛날에 누굴 좀 때렸는데 덤비잖아요. 아빠가 돼가지고 자식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래 죽으라고 때렸다 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나요? 깊이 있는 대화가 될 수준이 안 될 때는 아버지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수준이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그 수준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내려가 보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얘기를 하셔요. 3절 보셔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끝에부터 있는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누가 알려고요? 하나님께서 알아보려고 그랬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3절에 보면 두 번째 이유는요 너희가 알게 하도록 너희가 이걸 깨달아 알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위에 표현이 길어서 그런데 이걸 간단하게 줄여보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도록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40년을 너희들로 하여금 방황하게 했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건 정답 맞나요? 아니 우리가 아는 답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벌로 40년을 돌아다녔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답변은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가 깨달아 알도록 하게 하려고 이 고생을 하게 된 거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거 알리고 알려주고 싶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야단치는 부모가요. 야단은 치면서 마음 한쪽 구석에 뭐가 있죠?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내가 아빠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한쪽 구석에 있어요. 그러면서도 야단치고 매를 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 돌도록 그리 고생을 시키시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뭐가 있느냐면요. 내가 너희를 먹이고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 이거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 한쪽 구석에 그 속마음을 이렇게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첫 번째 대답은요. 네가 내 말대로 사나 안 사나 보려고 안 그러나 이런 말도 하실 수 있는데 두 번째 대답은 이런 대답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가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걸 배워야 한다. 그거 너한테 알려주려고 그래 그러는 거야. 이런 답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 살아요? 말씀으로 살아요? 네? 사람이 밥으로 살아요? 말씀으로 살아요? 괜히 신령한 척 하지 마세요. 밥 안 먹으면 며칠 견뎌요? 제일 은혜 받는 건 저기 안희국 권사님인데. 밥 안 먹고 며칠 살아요? 그러니까 밥으로 살아요? 말씀으로 살아요? 이러면 답은요? 당연히 밥으로 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도 그거 인정하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란 말은 떡 먹지 말란 얘기예요. 떡 먹으란 얘기예요. 먹으란 얘기잖아요. 그런 건 이해 잘 하시면서. 그러니까 말씀만으로 살아가 아니에요. 떡도 먹어야 하고 말씀도 먹어야 한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밥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다 인정하셔요. 그런데 밥으로만 사는 것은 이건 짐승이에요. 간혹 교회에서 식당에 밥이 모자란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가요? 천천히 가요? 빨리 가는 사람은 짐승에 가깝고 천천히 가는 사람은 예, 이 말씀으로 사는 사람 쪽에 가까운 거예요. 뭐 알아서 하십시오. 밥이 모자란다. 그러면 남은 제쳐놓고 난 먹어야 돼. 커뛰는 사람. 이건 밥으로만 사는 사람이에요. 절대 안 먹으면 안 돼. 짐승에 가까워요. 근데요. 아 모자라면 그래. 안 먹으면 안 되는 사람 먼저 먹게 하고 난 뭐 집에 가서 좀 천천히 먹든지 아니면 뭐 남는 거 조금 얻어먹어도 되지 뭐. 이 정도 여유가 있으면 그래도 말씀으로 사는 사람 쪽에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밥만으로 사시는 분이 아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때로는요. 금식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밥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나 안 사나 이거 한번 가르쳐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은 원래 징계 가운데 징계로 광야에서 40년을 돌고 있잖아요. 그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5절 6절을 한번 보십시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광야에 40년 동안 징계하지만 이게 마치 누구의 마음요? 사람이 아들을 징계함 같이.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매를 듣면 절대 죽으라고 때리는 법 없어요. 정말 심한 경우에 죽는 것 같이 때리는 듯해도 사정 봐가면서 때리는 거예요. 아이가 맞는 것보다가 아버지 자신이 더 아파요. 그것이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돌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 힘든 길이지만 잘 참고 견뎌. 그러면서 사람이 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이걸 제발 좀 깨달아줬으면 그래서 너희들 그렇게 고생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아시는 분은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제일 처음에 나온 그 수준의 성도는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어려움이 닥칩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의 답은요? 네가 내 말 잘 듣나 안 듣나 그거 알아보려고 그러잖아. 이런 말씀이 들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조금 더 수준이 높아지면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저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기도가 되면 하나님의 답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다. 그거 너한테 깨우쳐 주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너게 너한테 주는 거다. 이런 답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떤 수준으로 이해하느냐, 우리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너무 수준 낮은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의 답변도 그 수준에 맞춰서 주셔요. 근데 너무너무 재밌는 것은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16절을 보셔요. 16절 그 끝에 있는 부분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40년 동안 고생해야 됐다고요? 세 번째 답은요? 복을 주시려고. 너한테 복 주려고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이상하다. 이 벌 받은 거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벌 받은 거였는데 하나님의 답변은요? 그렇거나 말거나 결국은 너희들에게 복을 주려고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 벌을 받든지 징계를 받든지 그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중요한 것은 그렇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은 복입니다. 왜요? 설령 징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 징계가 나중에 뭘로 바뀔 것이니까? 복으로 바뀌게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 자식을 망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고요. 죽으라고 매를 드는 부모 없잖아요. 결국 바라는 건 뭐예요? 잘 되길 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면 설령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징벌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은요,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복받기를 원하느라. 이게 하나님의 최종 결론이고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이 징계받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징계는 맞아요. 징계는 분명히 징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고 마침내 복을 받도록 만든 거죠. 옛날 군대는 참 많이 때렸어요. 진짜 많이 때렸어요. 제가 군에 갈 때쯤 되니까요. 웬만한 부대는 때리지 못하게 했어요. 때리지 못하게 하니까 대신에 뭐 하죠? 제가 훈련소 갔을 때는 훈련소는 더더구나 못 때려요. 그러니까 이 기관병들이 죽을 지경이잖아요. 그래서 좀 과장하면요. 조사 빼곤 다 욕이에요. 집에 가서 연습 한번 해보세요. 조사 빼고 다 욕.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욕이에요. 조사 빼면 뭐 남아요? 모두가 다 욕이에요. 그 대신에 저기 뭐죠? 얼차려. 저 선착순 시키고 운동장 돌리고 봉체조 시키고 이런 거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게 벌이에요. 근데 군대 벌은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벌이면서 동시에 체력 훈련이 되죠. 진짜 그런 벌 많이 받다 보면요. 참 체력은 좋아지는 건 틀림없어요. 전봇대 뽑아가지고요. 메고 자꾸 돌리면 정말 힘듭니다. 이름이 뭔지 모르지만 군대에서 봉체족 하는데 우리는요. 봉체족은 무슨 봉체족? 어디가 전봇대를 이런 걸 뽑아와가지고 참 힘들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좀 지나면요. 가벼워요. 가벼워요. 그만큼 힘이 늘었다는 거죠. 부대청 가서 선착순 시키고 아침에 구보시키면요. 죽어도 못 따라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 두어 달 지나가면요. 가뿐하게 따라다니면서 뛰어요. 좋아졌단 얘기죠. 일부러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돌아다니게 한 것은 분명히 버리고 징계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복 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이다면 우리가 혹시 잘못해서 벌 받아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든 복을 주려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나라에 산다고 이게 다 한민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똑같은 생각으로 하나로 이렇게 뭉쳐지려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한 40년 고생을 해야 그렇게 된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동일한 고생을 40년을 하면서요. 이게 하나의 민족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동일한 그 가치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의 민족으로 형성되는 건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40년 동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의 민족을 형성하게 되고 훗날 이스라엘에 이런저런 아픈 일이 생길 때마다 늘 언급하는 것이 뭐냐면 출애굽을 이야기해요. 출애굽을 함께 한 것은 그건 한민족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때 우리가 어떠했든지 이걸 늘 되씹으면서 이스라엘은 한민족 된 것을 확인하는 거죠.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그런 일을 좀 했어요. 이 민족을 하나의 민족으로 민족의 구심점을 뭘 삼을 게 없을까. 그래서 박 대통령이 새로 발굴해가지고 유명하게 만든 분이 이순신 장군이죠.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이순신 그 저기 저 태안인가요? 저쪽이 어디죠? 부여 쪽 태안 쪽인가요? 거기 가물가물하네요. 이순신 생가 있고 뭐 한 그게 거의 성역화 되었거든요. 수학여행을 가면 반드시 거기를 지나야 합니다. 성역화해서 거기에 참배하고 지나갔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기 가서 참배해야 되냐 말하냐 이거 우리 고민 중에 하나였어요. 참배는 완전 이거 신을 섬기는 거잖아. 그래서 다들 그 앞에서 묵념하고 절하고 그럴 때 우리 못해 이러고 버티고 이랬던 곳입니다. 거의 성역화 됐던 곳이에요. 박 대통령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순신 장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민족이라는 거 어떻게 한 그 생각 한민족 만들어 보려고요. 그 후에 뭐 많이 좀 시들해지긴 했습니다만 덕분에 이순신 장군은 대단히 위대한 장군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거죠. 박정희 대통령의 공로가 많아요. 당군상 만들지 말라고 교회에서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저거 왜 저렇게 잘 안 없어지고 그러냐. 알게 모르게 당군이라는 이 사상을 가지고 한민족을 하나로 묶어보려는 이런 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한민족이 된다는 것은 동일한 하나의 사상으로 이게 뭉쳐지는 건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누군가가 하나를 만들어서 한 40년을 밀어붙이면 효과가 있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을 그렇게 지내는 동안 그게 하나의 민족으로 형성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그런 그게 그 자체가 복이죠. 분명히 징계를 당해서 광야를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요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수준을 이게 좀 높여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더 잘 알아요. 제가 예전에 많이 하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 두 글자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개예요? 내 가예요? 자, 여기서 지금 헷갈리고 계시네요. 내 가예요? 내 개예요?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내가였는데 지금은 내게랍니다. 아주 정확한 답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성경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요 그렇게 읽을 때마다 제가 알려드렸어요. 집사 시절에 목사님 내게가 아니고 내가입니다. 그리고 읽어드려도 내게라고 읽어요. 예전 교독문에 그게 있었거든요. 교독문에 그게 있으니까 1년에 한 번씩 그걸 읽으신단 말이에요. 공식 석상에서. 그때마다 자꾸 내게로 읽으시니 제가 그때마다 끈질기게 가르쳐드렸어요. 목사님 내게가 아니고 내가입니다. 그래도 그 이듬해 보시면 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래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내가라고 돼 있는 걸 자꾸 내게라고 할까? 그러다가 답을 알아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부르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요? 거기에 내게 부족함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많이 불렀던 그 가사에 내게라고 돼 있으니 이게 버릇처럼 돼가지고요 시편 23편 그것만 보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것만 아니고 그 다음 몇 글자 더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요 그렇게 바뀌어 있는 게, 저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많이 해보니까, 아이들 부르는 찬송의 아이들 사고방식, 쉽게 말하면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글자를 바꾼 건 정말 잘했어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거는 알아도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는 건 이해 못해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실제로는 부족한 게 많아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잘 보시면 그 뒤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이 말은 나한테 부족한 게 있다는 뜻이에요. 나 이거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가야 해요. 이건 부족함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족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나는 없는 게 많이 없어요. 많이 없고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은 성경 번역이 참 잘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이들은 이런 거 못해요. 이해가 안 돼요. 없으면 없는 건데 있으면 있는 거고 이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말로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이해할 수 있는 어른들 성경에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번역 좋은 잘된 번역이에요. 근데 아이들에게는 내게라고 하는 게 맞다. 그 두 개 차이를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아, 요거 번역 누가 했는지 너무너무 잘했네. 그래서 볼 때마다 은혜가 됐는데요. 이 개정 성경이 번역하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일어나 버린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와 내게의 차이는 간단한 차이지만 거의 어른과 아이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뭐 괜히 또 영어 성경 찾고 원어 성경 찾고 하지 마세요. 원어나 영어에는 그런 차이가 명확하게 안 드러나요. 우리말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경을 얘기하는 우리의 수준이 높아져 가면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이해가 되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수준 높은 답을 주시는데, 우리가 애기짓하고 있으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애기 같은 말을 하신다는 거 이거 잊지 마셔요. 그런 의미에서 동일한 이유로 광야 40년을 헤매고 돌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40년 벌받아야 했던 이유를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쪽에 여러분들이 더 관심이 가고 어느 쪽이 더 은혜가 되는지는 여러분들한테 달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아무리 벌받고 그랬다 해도 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이러시는구나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하고 싶은 것은 말하면요, 범죄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복받고 사는 거예요. 본문에 그것이 많이 나타나 있는데 몇 군데 한번 보십시다. 우선 11절 한번 보셔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제발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런 당부잖아요. 17절 다시 봅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중요한 거요, 제발 하나님 잊지 말아라. 너가 잘 먹고 잘 살게 됐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거 잊지 말아라. 그렇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부의 최종 결론은요, 제일 앞에 있어요. 1절 보셔요. 1절이 핵심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여러분, 사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이 말은 땅을 얻고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살고 번성하고 땅을 얻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채 가령 살았다 쳐도 그건 죽은 거란 얘기죠. 번성했다 쳐도 그거 복 아니란 얘기죠. 성경에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여러분, 하나님도 없이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얻은 것은 절대로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셔요. 말씀 맺어짓겠습니다. 여러분, 사는, 우리가 인생 사는 것이 참 고생이라고 여겨지고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잠이 잘 오지 않으면 그 원인은 대체로 우리가 잘못했을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잘못했다는 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참 좀 철없는 기도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답변하실 것입니다. 설령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어차피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나와서 와 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나 자신의 잘못과 상관없이 이런저런 아픔이 혹시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셔요. 원인이 내게 있든 아니면 외부에 있든 어찌됐든 간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이 고난을 당하는 우리 모습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면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 이걸 잊지 마셔요. 하나님이 변한 것 같아. 하나님이 변한 거 아니에요. 내가 변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유치한 짓을 하고 계시나? 하나님이 유치한 게 아니에요. 내가 유치한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는 법은 없어요. 우리가 갈팡질팡하는 것이죠. 우리가 갈팡질팡하고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성숙한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혹시 이런저런 아픔이 있으면 하나님 뭘 깨닫게 하시려고 이러시나요? 뭐 이런 기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한 수준을 더 올려서 행하는 기도가 하나님 또 무슨 복을 주시려고요? 하나님 나 잘 되라고 이러시는 거겠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셔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셔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답변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전혀 문제 없어요. 해도 해도 안 되면 오늘 이 바로 앞전에 욥기서 공부하고 왔거든요. 욥이 그래요. 해도 해도 안 되면 하나님 사랑한다 해놓고 왜 때려요? 답답하면 그렇게라도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답변은 분명해요. 그게 다 널 위한 거란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 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알아볼 게 있어서 그러는 거야. 그 다음요.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세 번째 답이 전 제일 마음에 들어요. 너한테 복 주려고 그런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가 열흘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징계요 심판이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복 주려고 하나님께서 그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만도 너무너무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주옵소서. 아담이 범죄해서 우리가 이 고생하며 살고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들에게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러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더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어 달릴 수 있는 성숙한 자녀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